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36절에서 40절입니다. 또 아셀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일곱 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주의 율법을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갈릴리로 돌아가 본 동네 나사렛에 이르니라. 아이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고 40일이 지났을 때에 마리아는 첫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봉헌 예식과 자신의 정결 예식을 행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때는 이스라엘의 통치자였던 헤롯 대왕이 주도하여 예루살렘 성전 공사가 한창이었습니다. 헤롯 대왕이 성전을 건축했던 것은 하나님을 향한 그의 신앙이 돈독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또 자신이 통치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심으로 사랑했기 때문은 더더욱 아니었습니다. 오직 자기 자리를 유지하기 위한 정치적인 야망과 병든 이기심의 발로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희황찬란한 성전이 지어지고 있다는 사실에 눈이 멀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웅장한 성전과 제사의 행위는 있었지만 메시아를 보내어 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대한 소망은 희미하기만 했습니다. 마리아와 요셉 부부가 예수님을 하나님께 드리는 봉헌 예식과 마리아 자신의 정결 예식을 행하고 있을 때 아기 예수님을 알아본 사람이 두 사람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시므온이었습니다. 그는 아기 예수님을 보고 주님을 안고서 이분이 바로 온 세상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 되시는 분이시라고 노래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 사람이 누구인지 오늘 본문 36절 상반절이 이렇게 증가합니다.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구세주의 탄생을 기다렸던 또 한 사람은 안나였다고 증거합니다. 안나의 이름의 뜻은 은혜입니다. 그녀는 아셀 지파의 후손이었습니다. 야곱의 열두 아들이 이스라엘을 구성하는 열두 지파가 된 것을 우리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그 열두 지파를 모두 다 알지 못합니다. 열두 지파의 이름을 떠올렸을 때 아셀 지파까지 기억하는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둘째 딸인 라헬과 결혼하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첫날 밤을 지내고 보니 신부는 라헬이 아니라 그의 언니 레아였습니다. 결국 야곱은 외삼촌의 두 딸을 모두 아내로 맞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남편의 사랑을 덜 받는 레아, 즉 첫째 부인의 태를 열어주셔서 그녀는 르우벤, 시므온, 레위, 유다를 차례대로 낳았습니다. 하지만 둘째 부인인 라헬은 임신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시녀인 빌하를 통해서 남편의 자식을 얻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태어난 아들이 단과 납달리입니다. 그 모습을 보고서 레아도 자신의 시녀인 실바를 통해서 자식을 더 얻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갓과 아셀이 태어났습니다. 그 후에 레아는 이사갈, 스불론을 낳고 딸 디나까지 낳았습니다. 라헬은 요셉과 베냐민을 낳았습니다. 아셀은 어머니 실바에게는 둘째 아들이었고 아버지 야곱에게는 여덟 번째 아들이었습니다. 아셀 지파는 가나안 땅 지중해 쪽을 차지하고서 다른 지파들과는 별로 교류를 하지 않았습니다. 히스기야 왕 때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대적으로 유월절을 지킨 적이 있었는데 그때에 몇 사람의 아셀 지파 사람이 참여한 것 이후로 성경에 아셀 지파에 대한 기록은 거의 없습니다. 이처럼 아셀 지파는 잊혀진 지파와 같았지만 그 후손 중에 하나님의 역사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던 사람이 바로 안나였습니다. 그녀의 아버지 바누엘은 히브리식으로 발음하면 브니엘입니다. 야곱이 얍복강 강가에서 천사와 씨름을 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뵙게 되면 죽는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엉덩이 뼈가 부러져서 다리를 절기는 했지만 하나님을 뵙고도 죽지 않았다고 해서 그곳의 이름을 브니엘, 하나님의 얼굴이라고 지었습니다. 또한 안나는 선지자였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여성들 가운데 선지자라고 불린 사람은 채 10명이 되지 않습니다. 지금은 여러 교파에서 남녀를 차별하지 않고 목사 안수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여성 목사도 많지만 당시의 상황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안나는 당시로 보면 굉장히 독특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는 나이가 매우 많았습니다. 나이가 매우 많았다를 문자 그대로 번역하면 많은 날들 속으로 들어갔다입니다. 나이가 매우 많았다와 많은 날들 속으로 걸어갔다는 느낌이 많이 다릅니다. 만약 성도님들께서 30년의 인생을 사셨다면 만 950일 속으로 들어간 것이고 50년을 사셨다면 만 8250날 속을 통과한 것이고 70년을 사셨다면 2만 5550일 속으로 들어가 그 날들을 모두 다 겪으신 것입니다. 그 많은 날들 가운데 어제와 동일한 오늘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우리의 모습은 지금까지 살아온 우리의 날수만큼 걸어 들어간 결과입니다. 안나의 인생의 길이가 얼마였는지 또 어떤 과정을 겪었는지를 36절 하반절과 37절 상반절이 이렇게 증가합니다. 그가 결혼한 후 7회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안나는 단 7년 동안만 남편과 함께 살았습니다. 그 후론 84세가 될 때까지 또는 84년 동안 과부로 살았습니다. 양쪽 다 해석이 가능합니다. 당시의 여인들은 14, 15살에 결혼하는 일이 흔한 일이었습니다. 안나 역시 그러했다면 그녀가 혼자가 된 것은 20대 초반이었을 것입니다. 당시는 가부장적인 사회였습니다. 그러한 때에 여성이 혼자 사는 것은 참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서 연약한 사람들을 잘 돌보라고 말씀하실 때에 대표적으로 등장하는 사람이 객과 고아와 과부입니다. 비록 안나가 청산 과부가 되었지만 그 상황이 그녀를 함몰시키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안나와 같이 예기치 않은 일들이 자주 일어납니다. 배우자가 먼저 세상을 떠나는 일 외에도 크고 작은 일들이 우리의 기대와 다르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고난의 과정은 우리의 몸과 마음을 많이 아프게 하기 때문에 견디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고난의 과정을 겪고 있을 때 그 무엇인가를 붙들고 싶을 때 자주 떠올리는 성경 말씀 중에 하나가 욥기 23장 10절입니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그런데 고난의 과정을 겪는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순금과 같이 정련되어 나오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고난의 과정을 겪으면서 마음이 더 강팍해지고 냉소적이 되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저주하다가 한동안 하나님을 떠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그런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마음이 더 온유해지고 사고가 깊어지고 다른 사람들을 더 잘 배려하는 넉넉한 인격의 소유자가 되기도 합니다. 이 양자의 차이는 무엇이겠습니까? 어떻게 비슷한 삶의 과정을 겪었는데 그 결과는 정반대로 나타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생각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하나님을 무자비한 전제군주와 같이 여긴다면 고통의 순간에 좌절의 순간에 하나님을 증오하게 됩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신실한 아버지로 또 자비로운 어머니와 같은 분으로 생각한다면 그 고난의 과정 속에서도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자녀들에게 이유 없이 고난을 받게 하는 분이 아니시고 또 자기 자녀들에게 의미 없는 눈물을 흘리게 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을 때에 우리에게 언제나 하나님의 위로가 넘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고난의 과정을 다 겪고 난 후에 세월이 지나서 또 다른 사람들이 우리가 겪은 것과 비슷한 고난을 겪게 될 때에 우리는 그 사람들에게 위로하는 하나님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안나가 혼자 되어서 그 긴 세월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를 37절 하반절이 이렇게 증가합니다.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안나가 혼자 살면서 신세를 한탄하거나 팔자 타령을 하며 산 것이 아니라 성전을 떠나지 않고 금식과 기도를 하며 살았다고 증거합니다. 금식을 한다는 것을 마치 자녀가 부모에게 바라는 요구사항이 있는데 그것을 잘 들어주지 않으실 때 그것을 관철하기 위해서 밥을 먹지 않겠다고 투정을 부리는 것과 비슷하다고 여기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러면 자식을 이기는 부모가 없다고 자녀의 요구를 부모가 들어주는 것처럼 우리가 금식하면서 매달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습이 안쓰러워서라도 응답해 주실 것이라고 생각하곤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바른 신앙의 태도가 아닙니다. 금식은 내 인생의 결정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다윗 왕과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 사이에 태어난 아이가 심한 병이 들었습니다. 그때 다윗은 골방으로 들어가 금식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아이는 일주일 만에 죽고 말았습니다. 신하들은 그 사실을 다윗에게 알리기를 두려워했습니다. 아이가 아플 때에도 식음을 전폐하고 저렇게 금식을 하는데 아이가 죽었다는 것을 알면 얼마나 상심하겠느냐며 서로 눈치만 보았습니다. 다윗은 아이가 죽었다는 것을 직감하고 신하들에게 물었습니다. 신하들이 아이가 죽었다고 말하자 다윗은 금식을 중단하고 목욕을 하고 옷을 갈아입은 후에 여호와의 전으로 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돌아와 음식을 베풀게 해서 먹었습니다. 신하들이 의아해서 물었습니다. 아이가 살아있을 때는 식음을 전폐하고 슬퍼하시더니 아이가 죽자 음식을 드시니 이 어찌 된 일입니까? 그때에 다윗이 신하들에게 한 답변을 사무엘하 12장 22, 23절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 내가 금식하고 운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지 누가 알까 생각함이었거니와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다윗은 금식의 의미를 바르게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금식을 하면 이루지 못할 기도 제목이 없다가 아니라 아들의 생사가 하나님께 달려있으니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리고 그 결과도 수용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또한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더 많은 것을 얻어내는 경기가 아닙니다. 경기를 하려면 경기하는 사람의 기량이 요구되는데 기도에는 쉬지 않고 말을 하거나 오랫동안 눈을 감고 있기와 같은 기량이 요구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도에는 우리의 바른 태도가 요구됩니다. 기도할 때에 가장 중요한 태도는 자신의 유한함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마치 아기가 배가 고프거나 똥을 싸면 우는 것과 같습니다. 우는 이유는 내가 배가 고픈데 그것을 해결할 능력이 나에게 없다고 고백하는 것이고 내 스스로 내 기저귀를 갈 능력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결국 기도하고 금식한다는 것은 내 삶의 의미와 가치가 하나님께 있고 내 힘이나 내 방법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겠다는 고백과 결단입니다. 안나가 자신이 걸어간 인생의 수많은 그 날들을 이런 고백과 결단으로 살았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안나는 무엇 때문에 노파가 될 때까지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았겠습니까? 38절이 이렇게 증가합니다.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그녀는 한평생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소망하며 살았습니다. 마침내 성전에서 그리스도이신 아기 예수님을 뵙게 되자 그 아기를 만나는 사람들에게마다 증거했습니다. 나이가 점점 들어갈수록 신체의 힘이 약해져 마음 먹은 것과 몸이 다르게 움직일 때가 있습니다. 또 시력이 떨어져서 잘 보이지 않게 되고 청력이 떨어져서 예전 같지 않다고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또 수십 년 전 젊은 시절의 사진을 보면서 생기 발랄했던 때를 추억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점점 더 들어갈수록 더 또렷해지고 더 분명해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영생을 향한 소망입니다. 우리에게 그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신 주님이 더욱 소중하게 여겨집니다. 그것은 젊은 시절에 잘 깨닫지 못하는 것들입니다. 안나의 삶은 우리가 나이가 들어갈수록 무엇에 소망을 두어야 하는지 잘 되새기게 해 줍니다. 안나가 언제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되었는지 성경은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녀가 처녀일 때에 하나님을 깊이 만났는지, 남편과 함께 살았던 그 7년 동안 하나님을 깊이 만났는지, 아니면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난 뒤 좌절과 절망 속에서 고통스러워하다가 하나님을 만났는지 모릅니다. 안나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녀를 찾아와 주셨고 그녀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해서 알려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과의 만남이 얼마나 감격스러웠는지 안나는 84년이 지나도 그 기억이 흐려지지 아니하고 오히려 더 찬란하게 빛이 나서 주님의 탄생을 묻는 사람들에게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해서 전하여 주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그녀로 하여금 더욱 의미 있게 살아가도록 만들어 주었던 것입니다. 1997년에 나온 영화 타이타닉은 지금까지 나온 영화 가운데 아바타에 이어서 두 번째로 흥행에 성공한 영화라고 합니다. 그 영화는 루이 16세의 왕관에 박혀있던 56캐럿짜리 다이아몬드로 만든 목걸이를 찾기 위해서 침몰한 타이타닉 호를 탐사하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그 다이아몬드 목걸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었던 보석함에 목걸이는 나오지 않고 그 목걸이를 한 여인의 누드화가 발견됩니다. 그것이 방송으로 나가자 그 그림의 주인공인 로즈 할머니의 회상을 통해서 영화는 전개됩니다. 로즈 할머니는 그때가 84년 전이었다고 회상하며 기억을 더듬어 갑니다. 그러자 그 옆에 있던 탐사하는 사람이 날짜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으니까 기억이 나는 대로 얘기해도 괜찮다고 말하자 로즈 할머니는 정색을 하면서 그렇게 말허리를 잘라야 되겠느냐며 나에게는 너무도 생생한 기억이다라고 말하며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그때가 84년 전이었든지 48년 전이었든지 88년 전이었든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로즈에게는 다릅니다. 로즈에게는 잊혀질 수 없는 시간입니다. 세월이 지날수록 더욱더 또렷하게 느껴지는 사건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 배 안에 있을 것이라고 추정되었던 다이아몬드에 관심이 있었지만 로즈에게는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했던 시간이 84년이 지나도록 그녀를 존재하게 해 주었던 것입니다.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찾기 위해서 타이타닉 호를 탐사했던 사람은 나중에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타이타닉 호 안에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누가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혈루증에 걸린 한 여인을 고쳐주셨습니다. 그 여인은 12년 동안이나 그 병을 앓았습니다. 그 기간 동안 수많은 의사를 찾아다녔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갖고 있던 모든 재산을 다 사용했지만 오히려 병은 더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그랬던 이 여인이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듣고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나가실 때에 이 여인은 자신의 병이 낫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예수님의 옷을 만졌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물었습니다. 누가 내 옷을 만졌느냐? 베드로는 자신이 만진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누군가가 만진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밀려서 그렇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옷을 만진 여인은 달랐습니다. 자신은 의도를 가지고 만졌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옷을 만지다를 원문에 가깝도록 말씀드리면 옷을 손으로 꼭 잡다입니다. 즉 예수님의 말씀은 그냥 왔다 갔다 하다가 나의 옷깃을 스친 사람 말고 의도를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내 옷을 잡은 사람이 누구냐라고 물으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고침을 받은 그 여인은 고향으로 돌아가서 예수님께서 내 혈루증을 고쳐주셨다고 기념비를 만들어 놓고 평생 동안 그리스도를 전했다고 역사학자 요세푸스는 전합니다. 그 여인에게는 죽는 순간까지 잊혀질 수 없는 사건이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38절을 다시 봉독하겠습니다.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성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안나는 그리스도이신 아기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에 하나님께 감사했다고 증거합니다. 여기에서 감사하다의 헬라어 단어가 안소몰로 게오마이인데 이 단어를 풀어서 설명드리면 하신 말씀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다입니다. 하나님께서 안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알 수 없지만 그것은 안나로 하여금 84년 동안이나 성전을 떠나지 않고 금식과 기도로 섬기도록 하기에 충분한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모두의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당시에 예루살렘에는 헤롯 대왕에 의해서 주도된 웅장한 성전이 지어지고 있었습니다. 성전에서는 유월절, 칠칠절, 초막절과 같은 절기에는 물론이고 매일 하나님께 제사가 드려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전에는 반차를 따라서 제사를 담당하는 수백 명의 제사장들이 있었고 제사에 참여하는 수많은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그들 중에는 신분이 높은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가진 소유가 많았던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학식이 뛰어난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평생 말씀을 연구한다는 서기관들과 율법 학자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곳에 있는 그 모든 사람들 가운데 아기 예수님을 알아본 사람은 두 사람, 시몬과 안나뿐이었습니다. 그들이 아기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었던 것은 자신들을 구별하여 하나님과 독대하는 신앙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날들 속으로 아주 많이 들어간 그저 사람들이 보기에는 노인에 불과했고 특히 안나는 과부로만 보였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하여 구세주가 이 땅에 오셨음을 만천하에 알리셨습니다. 그들이 알린 그 그리스도께서 인류를 구원하는 그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시몬과 안나야말로 2000년 전에 종교개혁자들이었습니다. 오늘은 1517년 독일의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의 기치를 내건 지 498주년을 맞는 종교개혁주일입니다. 2년 후인 2017년이면 종교개혁 500주년이 됩니다. 기독교 언론에는 종교개혁에 관한 기사가 점점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만큼 종교개혁을 기념하는 행사가 증가되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또한 종교개혁 500주년을 기점으로 한국 개신교가 다시 한번 부흥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신실한 통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날의 한국 교회는 종교개혁 당시보다 더 부패하고 더 타락했다는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는 통로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세우셨는데 교회가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교회가 아니 교회인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종교개혁의 핵심 중에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안나는 결코 유명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비록 그는 나이가 많은 과부에 불과했지만 자신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자신을 세워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말씀에 감사하며 순종하는 삶을 살았을 때에 그녀는 영적으로 암흑했던 시대를 밝히는 빛이 되었고 그녀는 자신의 이름의 뜻처럼 은혜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작게 여겨지고 또 아무리 초라하게 여겨질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 각자에게 하시는 말씀에 우리가 삶으로 응답해 간다면 우리는 이 시대의 종교개혁자들이 될 것이고 그런 우리들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과 일터, 우리의 사회는 새로워질 것이고 교회는 세상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순결한 통로가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안나 선지자는 잊혀진 지파와 같았던 아셀 지파의 후손이었고 젊은 시절에 남편을 잃은 과부였고 당시에 살았던 그 어떤 사람보다 적지 않은 나이를 가졌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과 깊이 교제를 나누며 주시는 말씀에 감사하고 순종했던 안나의 삶은 참 부럽습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건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보다 56캐럿짜리 다이아몬드로 보이는 세속적인 가치관에 관심을 둘 때가 많았습니다. 또 금식과 기도를 통해서 나 자신의 유한함과 부족함, 허물 많음, 허영심을 인정하기보다 내 생각, 내 계획, 내 고집을 더 높이 생각했음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격과 신앙의 성숙은 참 더뎠습니다. 오늘 498주년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국교회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 말씀을 존중할 때에 세상의 소금과 빛이지만 주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예배당의 건물의 크기와 거대한 조직, 세속적인 화려함에 몰두하면 언제나 개혁의 대상이 되는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바라옵나니 한국교회가 또 교회인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어떤 삶의 자리에 있든지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것을 증명하는 통로가 되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안나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감사하며 사는 이 시대의 종교개혁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